안녕하세요. 수요 성례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7월의 정중앙에 저희들 벌써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늘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이지만 그늘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또 견딜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요즘 뜨겁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오면 살만하고 또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뜨거운 삶에 은혜의 그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저희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 부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이고 세상이 내 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멈추어 세워 우리를 잠잠히 있게 하신 이때에 우리는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우리가 서로 얼마나 반목하고 미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나의 것만을 지키려고 애쓰던 일들로 인해 주께서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며 남들을 고통받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주의 음성을 밝히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불신하고 돌던지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부터 서로 도우며 내 것만을 지키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지키려는 마음의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평안이 넘쳐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머무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둡고 불평등과 부정이 가득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길로 인도되어 참 소망과 진리를 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참 축복이 무엇인지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찾는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참으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9월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기관에서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그런 조사였는데요. 그래서 작년 8월 한 달간 한국 사람들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앱은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이 4만 명이 한 달간 총 사용하는 시간이 무려 460억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은 10대가 월평균 2,500분, 약 42시간 정도를 사용해서 가장 많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연령층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0대와 40대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50대 이상 분들이 이 20대 다음으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버님 방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가 아니라 아버님 방에 유튜브 깔아드려야 되겠어요로 우리의 효의 풍속도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민감한 이슈나 또 유행하는 현 상황들을 알 수가 있죠. 또 그와 더불어서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또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 유튜브를 보면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의 트렌드는 이 전에 비해서 영상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만드는 기술은 더 발전하고 또 소재는 더 다양해지고 또 영상의 품질은 더 좋아지는데 그에 반해 영상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영화를 봐도 한 편 전체가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화 한 편보다는 10분에서 20분 간략한 줄거리 요약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었고요. 요즘은 그 줄거리조차도 너무 길다고 느끼고 그냥 한 3분 정도 임팩트 있게 압축된 영상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영상을 제작할 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3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몸을 비비꼬고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3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하는데 뭐 룰 아닌 룰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를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는데 이 영상의 대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3분 이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유튜브는 본인이 올린 영상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분석을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이 영상을 클릭해서 얼마나 보는지 또 보다가 주로 언제 나가는지 뭐 15분까지 본 사람은 몇 명인지 뭐 30분까지 본 사람은 몇 명인지 끝까지 본 사람은 몇 명인지 이렇게 다 분석을 해줍니다. 며칠 전에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제 설교가 몇 개 이렇게 올라왔길래 어떻게 분석이 돼 있나 저도 한번 대충 몇 개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영상이 설교가 시작된 지 3분이 지나자 많은 분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약간 놀라기도 했고요. 또 회개도 했습니다. 아, 역시 나는 이 3분짜리 설교자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이 더 설교를 성실히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됐습니다. 이 초반 3분 안에 사람들은 계속 볼지 아니면 꺼버릴지 내가 더 할지 그만둘지를 보통은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들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온 편지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초반 3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는 이 초반 3분 정도 인내하고 초반 3분 정도 집중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오래 붙잡고 있거나 누군가를 오래 생각하는 것이 점점 피곤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래 시간을 갖고 삶을 나누면서 맺는 그런 관계보다는 얕고 또 짧은 만남이 부담이 없고 또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초반 3분이 의미하는 그 짧은 시간과 간편한 인내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하고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 My dear children, my little children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의 자녀들아 하는 이 말은 이 원래 원어의 의미가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가 낳은 자녀 같은 그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그들 때문에 완전히 속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니라 나의 원수들아 하고 부를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전한 그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 놓고 금방 또 거짓 교사들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율법의 종이 되는 그 길을 지금 어리석게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생과 내세에 구원을 얻게 하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다시 살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부활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일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다가 그분이 재림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사람을 구하는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완전한 길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할례라는 살을 찢어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자기 몸에 갖고 그것을 보면서 구원받은 흔적이라고 여기며 안심하려고 했습니다. 또 음식을 가려먹고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내가 애쓰며 사는 이 종교 생활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초등학생 같은 저차원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가책을 주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부담과 절망을 줄 뿐입니다.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 어떻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디에 뼈가 부러져 있는지, 어디가 탈골이 되어 있는지, 신체 어느 부위에 암과 같은 종양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를 진단할 뿐이죠. 이처럼 율법은 인간의 양심을 진단하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픈 곳, 인간의 잘못된 곳, 인간의 썩고 부패한 부위가 어떤 곳인가, 어떠한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라는 한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인가를, 인간이란 그래서 신의 성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의 많은 조항들이 타락하고 엇나간 악한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율법의 내용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정말로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더 확실히 인식하게 하면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 자신을 보고 통곡하게 만들 뿐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절대 건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용서하는 율법이 따로 있어서 해결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오직 제사, 동물의 희생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그 정결한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가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저 죄를 알게 할 뿐이고 인간의 절망스러움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일 뿐이며 정말로 인간을 구원하고 죽음에 처했던 사람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내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의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심지어 바울은 9절에 율법은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그 기능밖에는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껏 해야 율법은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낮은 수준의 것이며 그 다음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뿐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율법을 초등학문이다 라고 비유하는 이 4장 처음 부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더 높은 단계의 내용인 이 복음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해결은 없고 잘못만 지적받는 그 율법에 목을 매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한 그들이 너무나도 바울이 보기에 안쓰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멍청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갈라디아 3장에 갈라디아의 사람들을 보며 그 교인들을 보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4장에 넘어와 숨 고르기를 하듯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며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 속에가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들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 바울이 말하는 해산하는 수고는 이 단순히 아이를 낳는 그 출산 당일에 겪는 극심한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열 달간 뱃속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주고 가장 훌륭한 태교와 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일, 그리고 뱃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요동치는 그 아기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입덧을 하며 장기가 눌리며 손발이 붙는 그런 고통과 불편함의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초반 3분의 내용으로 너희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고 다시 너희들의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보기까지 내가 그 수고를 인내하며 그것을 사랑으로 해내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희와 너희 교회를 내가 정말 보고 말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강한 의지와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는 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금방 사람들이 변심해서 유대인들을 따라 돌아선 걸 보면서 바울은 어쩌면 아, 이 지역은 어쩔 수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뭐 첫 번째 선교지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 다음번 지역은 더 전략을 잘 짜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밟은 땅, 자기가 손잡은 그 사람들과의 각별한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돌아보았던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또한 자기가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늘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보내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자기가 지나왔던 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과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한 사람 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늘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정말로 초반 3분 그 상황을 보고서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면 다른 곳을 클릭하는 이 시대의 트렌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초반 3분이 아니라 그의 남은 30년 모두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았습니다. 아마 그에게 100년의 시간이 있었다면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시간 전부를 다 쏟고 오래 집중하고 오래 그들을 생각하며 또 오래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다름,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초반 3분짜리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초반 3분을 보시고 그 인생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그 초등학문 수준의 기준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많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 인생의 초반 3분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인생이었죠. 그의 인생을 꺼버리고 다른 쓸만한 사람을 찾아 그를 클릭했어도 하나님은 비난받지 않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초반 3분이 아닌 바울의 3년, 바울의 30년, 바울의 300년과 아니 어쩌면 바울의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와 또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울은 늘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그 바울이 정의한 사랑의 내용이 바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갈라디아와 또 자기가 선교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 바울이 보고자 했던 이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의 불붙는 분노도 오늘 느끼지만 그럼에도 내 자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갈라디아로부터 이 편지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반 3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해산하는 수고와 그분 편에서의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3년, 30년,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셨고 사랑으로 참으셨기에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알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잇대어 있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람들을 역시 초반 3분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정말로 인내를 갖추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쓴뿌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 3분 만에 기도로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구나 하며 쉽게 판단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을 놓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스러운 상황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반 3분 정도의 기도만을 드려보고 이 모든 문제를 쉽게 판단하고 또한 단정지어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절망이나 섣부른 판단이 아닌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또한 바라며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리더십 된 모든 분들께 도전합니다. 양육자로 또 순장으로 또 순모로 조장으로 또 교회 여러 부서의 임원으로 또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지만 또 헌신하고 정말 누군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공을 들이지만 성장이 없고 친밀감이 쌓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들어 좌절감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반 3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초반 3분 만에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섬김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다시 해보자 하는 그런 숨을 고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역자로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올해는 코로나로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했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면 이제 안 되지 않을까. 힘이 빠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들과 사역의 상황들을 생각하면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와 잇대어 있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또한 좌절스러울 때마다, 그냥 그 사람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절망스럽고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포기할 만한 나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위해 또한 우리의 좌절스러운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바울이 일으켰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어려운 자리에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이 한 주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3분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3분 카레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